예,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를 향한 모세의 출애굽 1차 요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요구는 출애굽기 7장에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부르실 때 약조하셨던 대로 이 바로왕이 처음에는 이것을 거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5장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의 출애굽 요구에 바로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출애굽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백성이 노역을 시기에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고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관심과 인본주의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이 세속적인 동기를 앞세워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피조된 인생이 자신을 창조한 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단 바로왕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신론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2절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1차 출애굽 요구에 이를 거부한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잠시 잠깐 동안의 반대 사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이 과정 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와 인생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시죠. 예, 또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이러한 원대한 비전 속에서 거듭하여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필연성과 이 완성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이 출애굽 운동을 시작하시고 이것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트 에트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트 에트 암미,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과 같은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단히 주관적인 명칭인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고유한 각자가 지닌 이름과 그 존재됨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대우받고 있습니다. 예, 잠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시면서요.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약간 좀 무미건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꾸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늘 이것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도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내라라는 이 명령은요, 강의형 명령형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원수와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청지기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역시 잘못된 세속의 권세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두 가지의 대답으로 이를 거절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요구에 대한 거절로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최대 왕국의 절대 권력을 지녔던 바로는 자신이 볼 때 한낱 노예의 신이 명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식견과 시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제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각과 의견을 절대시하고 자신만 아는 인생들, 잘난 체하며 교만한 인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좁은 시각에 갇혀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넓어지셔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이 점점 더 외골수로 바뀌고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로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애굽 전형이 큰 재앙을 겪게 되고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느 시대보다 더 이러한 유혹에 취약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는 거절하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는 말임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단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만들어낸 부당한 천구로 이런지하의 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이 하기 어려운 고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개념을 바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에 세속화된 사람들과 세상 역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동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기계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능력과 힘에 앞서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지를 믿고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윤택한 환경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또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성의 이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